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셔서 가나안 여자의 소리를 들으시고 또 가나안 여자의 불쌍한 딸, 흉악기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신 내용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이 어디쯤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두로와 시돈이라는 그 지명이 구약 성경에도 나오고 또 신약 성경에도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에 그 재료들을 공급하는 데가 바로 두로와 시돈 지역이죠. 어디쯤인지 여러분들 아실지 몰라요. 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어디쯤이 있는 것이 뭐가 중요할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아셔야 돼요. 성경 읽을 때 좀 귀찮더라도 지명들을 보면서 이게 어디쯤인가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말씀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 땅 안에 있을까요? 바깥에 있을까요? 이 정도도 알아셔야 되죠.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 땅 안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바깥에 있는 땅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다 보면은요,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또 예루살렘으로 오셨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사역하시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갈릴리 그 호수 주변에는 가나라고 하는 그 기적을 처음 일으켰던 가나라는 지역도 있고, 그 옆에는 나사렛이라는 동네도 있고, 그 다음에 호수 가까운 데는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도 있고, 그래서 갈릴리에서 사역할 때는 주로 가버나움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시고 그러거든요.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가시기 전에 마지막 그 갈릴리 사역을 하실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갈릴리 사역을 하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실 차례였는데, 예루살렘 오시는 것이 아니라 더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이스라엘 국경선을 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과 달리 뭐 비자 받고 까다로운 법적 절차를 받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올라가시게 되겠죠. 올라가시면은 두로가 있고 그 다음에 시돈이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다른 나라의 이방 나라의 도시가 이제 있게 되게 되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그리로 가셨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로 가시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오병이의 기적이라고 하는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군중들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모세가 광야에서 백성 일가를 할 때 매일같이 만나를 주셨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오병이의 기적은요, 군중들을 움직일 수 있는 상당히 효과가 있는 그런 그 기적이거든요. 백성들에게 경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왕감이다 이런 것을 인식해 줄 수 있는 그런 기적이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하나의 그 정치적인 힘으로 뭉칠 수 있는 그런 기적이 되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세상의 왕이 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군중들의 모임을 파하시고 의도적으로 국경 밖으로 넘어가시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국경 막 바깥이 또 우르르 몰려올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방 지역을 더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무슨 의도를 갖고 계시냐면은 제자들과 함께 하는 그런 시간들, 그래서 제자들에게 훈련을 받게 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게 되는 겁니다. 군중사역에서 제자 훈련하는 그런 성격의 시간을 이제 갖게 되면서 가나안 여인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여인이 등장하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아, 이렇게 살아가는 여인도 있는데 주님이 고쳐주셨구나,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고, 이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사역할 때 어떻게 사역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본문을 봐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에는 이 가나안 여자라고 하지 않고 수로보니게 여인이 기억하거든요. 수로보니게, 수로보니게 하면 수로는 시리아, 보니게는 베니게 라는 뜻이 있습니다. 페니키아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지역이 또 가나안 지역이기 때문에 가나안 여인의 또 틀린 말은 아닌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지역으로 들어갈 때 이 여인이 달려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당연히 알죠. 소문났으니까. 이게 보통 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소문은 널리 널리 퍼지어 나가는 거예요. 그 소문 듣는 사람들에게는 그 예수를 꼭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특히 병자들은 꼭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안 가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들으면서 내 딸이 흉악기 귀신이 들렸는데 예수는 어떠한 귀신도 내쫓는 능력의 주님이라는 소문을 들으면서 정말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때마침 예수님께서 국경을 넘어가지고 자기가 사는 도시까지 오니까 이렇게 좋은 기회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는 달려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22절 말씀하겠습니다. 가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 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이 들렸나이다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놀란 신앙 고백이죠. 이런 얘기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당신은 나의 주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메시아라는 거예요. 놀란 신앙 고백이죠. 아니 이방 땅에 사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있겠어요? 이유가 있는 거죠. 그 다음 보면은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내 딸이 흉악기 귀신이 들렸나이다. 그러니까 딸의 문제로 인해가지고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딸의 문제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싹트기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는데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실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흉악히 귀신이 들렸다. 귀신은 흉악한 존재입니다. 사람을 파괴하고 망하게 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귀신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역사할까요? 아닙니다. 이 땅에 죄가 있는 곳에는 악의 영의 세력도 항상 움직이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목사에게는 재앙 지나갈까요? 아닙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더 센 악한 영들이 덤벼듭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죄를 통해서 악의 영들이 항상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악의 영의 목표는 뭐냐면 예수 못 믿게 하고 이 땅에 그럭저럭 그냥 의미 없이 살다가 헛되이 살다가 그냥 불행하게 죽는 것이 악한 영들이 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도 공생애를 시작할 때 마귀의 시험을 받았죠. 몇 가지 시험을 받으셨습니까? 몇 가지로 시험을 했죠? 마귀가 세 가지로 시험을 걸었죠. 그러니까 시험을 건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대적하셨죠? 말씀으로 대적합니다. 말씀으로. 예수님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악한 영이 말씀으로 시험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대적해서 물리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악의 세력을 대적을 하고 이기려고 하면은 말씀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은요, 악의 세력을 대적해서 이길 수가 없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귀신에 사로잡힌 줄 알아요? 이게 귀신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이 있어요. 귀신의 영향받은 사람이 있고 내가 귀신의 영향받는지 그것도 알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볼 때는 저 사람 미쳤어. 미쳤는데 정신분열증으로 미친 사람이 있고 귀신에 사로잡혀가지고 미친 사람이 있어요. 그냥 딱 보면 똑같이 미친 사람인데 두 종류로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정신분열증으로 미친 이 사람은요 쉽게 고쳐지지 않게 되죠. 근데 귀신에 사로잡혀 미친 사람들은요 단번에 고쳐질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언에 떠나가라 해가지고 내쫓으면은 단번에 멀쩡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귀신에 사로잡히냐면은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 눌리는 사람들, 감정적으로 굉장히 상하 있는 이런 사람들, 자기 의지가 굉장히 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그냥 날 잡아 잡수 하고요 그냥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악의 존재에게 완전히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들 보면은 자기 의지가 없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게 미친 짓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왜 이러지? 정신 차려야 돼. 이런 사람들은요, 잘 안 잡혀요. 근데 자포자기 한다는 거야. 아이, 그냥 될 대로 달아.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단 말이지. 막 분노의 감정, 저절의 감정, 이런 많은 것들이 막 내 안에 막 있는 것들 그냥 무방비 상태로 내부다 보면은 완전히 그냥 사로잡혀가지고, 될 대로 되라. 미친놈이 되는 거죠. 이런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더 많아요, 보면은요. 이 잘못된 생각들에게 들어오게 되거나, 마음의 쓴뿌리들이 생긴다거나, 이러면은요, 이게 이상하게 사람이 행동하는 거예요. 자꾸만 어두병이 틈타가지고요, 말을 하더라도 함부로 해가지고, 난 생각 없이 말을 하는데 상대방이 자꾸만 기분 나쁘다고 자꾸 얘기를 해요. 나 아무 뜻 없이 얘기했는데 왜 그래? 상대방은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그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꾸 찔러니까. 별로 한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상대방이 자꾸 아프다 그래. 그래가지고 외톨이가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고립감을 느끼는 거예요. 억울한 감정이 느끼는 게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일어난 많은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말씀으로 이렇게 보면서요 깨달음이 있게 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현상인지를 깨닫게 되면서, 아, 내가 지금 시험에 들고 있거나 내 안에 지금 안 좋은 것들이 잠깐 역사하고 있거나 이상하게 마음이 우울하고요, 마음의 분노가 차오르고요, 기도하기 싫어지고 예배드리기 싫어지게 되고요, 사람이 굉장히 싫어지고 미워지고 막 이런 감정들 할 때는, 아, 내 마음이 지금 정상이 아니고,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정상이 아니구나. 내 안에는 항상 정결함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살다 보면은요, 내가 원치 않은 감정들, 내가 원치 않은 생각들이 내 안에서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여러분, 나는 의인이 아니에요. 사실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한행동이 이르지 못하는 애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나는 완벽한 의인이 아닌 거예요.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참 위험한 거예요. 싸움할 때도 내가 의인이고 너는 죄인이라고 하는 이 등식이 생기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될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잘못된 감정과 생각들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습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싸움이죠. 내 안에서 영적 싸움인 겁니다. 내가 변화되는 과정이 또 쉽지 않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여인의 경우에는요, 완전히 그 딸이 사로잡혔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과정이 됐는지 모르지만은요, 이제 그 단계에 들어가면은요 죽지 못해서 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여러분, 미친 사람이 우리 집안에 있는데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딸이나 내 아들이라면은요, 부모 입장에서는요 이거 정말 미치고 팔짝 뛸 일이죠. 밤에 제대로 잠을 자겠습니까? 소리를 질러대고 미친 짓을 자꾸만 하게 되는데, 뭐 하나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미친 짓을 끊임없이 하니까는요, 낙하범을 가리 끊임없이 하게 되니까요, 죽을 짓을 끊임없이 하니까는요, 이 돌본다는 것이, 지켜준다는 것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요, 너무 고통스러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은, 미치진 않았지만 반 좀 미쳤다, 4분 좀 미쳤다, 우리 너무 괴롭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 이 여인이 주님께 나와가지고 뭐라고 해요? 다윗에서는요,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내 딸을 불쌍히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불쌍히 해달라,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내가 죽겠다는 거죠. 딸도 죽을 정이고, 나도 죽을 정이고. 그래,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랬는데, 예수님의 반응이 참 흥미롭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형편을 너무 잘 알 때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반응이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반응은요, 침묵하십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침묵하는 거예요. 뭔가 말씀하셔야 되잖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뭔가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이 길이냐 저 길이냐 뭔가 말씀하셔야 되는데 내가 예수 안 믿음 몰라도 예수 믿기 때문에 주님의 인도심을 내가 받고 싶은데 예수님이 침묵하신다. 이 답답할 일이죠. 답답할 일이죠.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음성 듣는 사람을 쫓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아이, 어디 가니까는 신령한 음성을 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한 번 물으면 직접 다 대답을 한다 그래가지고 그분한테 가야 될까요? 거기에다 제가 이러고저러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또 하나님 쓰시는 도구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또 하나님 원치 않는 경우들도 좀 많이 있어요. 답답한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옛날에 신령한 점집에 갔는데 거기에 가서 그 사람한테 물어보고 이런 유혹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조선일보 보니까 요즘에 좋은 직장 중에 하나, 직업 중에 하나가 점 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한국에 점 치는 사람이 역술인하고 또 무당 이런 사람이 점 치는데 10년 사이에 그 사람들의 수가 두 배는 늘었다 그래요. 그래서 한 100만 명 정도 된다고 그러네요. 그것도 협회가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건 평생 직업이래요. 그래가지고 그 직업이 매력화 돼가지고 학원도 생기고 그래가지고 한 달에 수강료만 하더라도 몇백만 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런 직업이 있고 몇백만 원 들여서 공부해가지고 그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답답한 사람이 많다는 거거든요. 사실 인터넷 들어가서 뭐 물어보면 다 알려줍니다. 구글에 들어가서 웬만하면 물어보는 거 다 알려줘요. 근데 정작 내가 알고 싶어하는 거는 안 알려주죠. 답답한 거예요. 좀 속 시원하게 내게 들려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점집에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점집에 가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왜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일 일은 나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내일 일은 나는 몰라요. 그리고 주님께서 안 알려주실 때는 다 뜻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내일 일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뭔지 압니까? 내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에요.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이 길이 주님의 길입니까?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에요. 뿌린 대로 거두리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면 주님이 나에게 길을 인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신령한 사람에게 만나가지고 좋은 얘기 들어도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령한 사람에게 가가지고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떡할까요? 물어볼 때 듣고 싶은 게 뭐예요? 내가 원하는 걸 듣고 싶어 하는 거 아니겠어요? 신령하는 사람들이 대답을 할 때 어떤 대답을 주로 합니까? 그래도 건강한 그런 사람들은요, 유료 말을 많이 줘요. 용기 있는 말을 많이 줘요. 그 정도는요, 웬만한 목사는 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듣기를 원하는 말을 들어야 되는데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지금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길을 원하시는 줄을 아셔야 돼요. 할 때, 아, 그거는 싫어요. 내가 원하는 말을 듣기를 원해. 그러니까 사단이 내가 원하는 말을 잠깐 들어서 달콤하게 해가지고 그 길을 끌고 나갈 게가 많이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원하는 것은 회개하고 말씀 따라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요한도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씀을 하시고 있거든요. 회개가 됩니까? 잘 안 되지.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사모하다 보면 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든 안 되겠구나 이런 깨달음이 온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은혜가 임하면은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될 거, 이런 깨달음이 오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여인은요, 답답한 그런 상황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제자들도 답답한 거야. 아이 그냥 보내지. 가만 분위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상대를 안 하시는 것 같잖아요. 침묵을 하시니까 이건 뭐는 거절이잖아요. 근데 이 여자가 주책바가지가 답답하게도 자꾸 소리지면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잠깐만 하는데, 아 예수님이 가만히 있으면 그냥 거절한 거라고 알고 그냥 돌아가면 좋겠는데 잠깐 시끄러 잠깐 그러니까는 답답한 거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아 이 여자가 잠깐만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는데 보내소서,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이 여인에게는요 침묵 가운데서 주님으로부터 긍정적인 기대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좋으신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은요 답답한 가운데서도 소망을 잊지 않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비록 답답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은 나에게 항상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주님. 그럴 때 주님께서, 야 내가 말이야 말할게 잘 들어, 이렇게 하지 않아도요 내 마음속에 평화가 임하는 거야.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럴 때 아 맞아 좋으신 하나님이야. 그러면 주님의 그 은혜가 내 마음속에 임할 때 내 문제에 대해서 당장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지 않지만은 괜찮아요 괜찮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부족함이 없어요,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찬양이 항상 있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좋으신 하나님이 느껴지고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서 주님께서 내 문제에 대해서 이렇저게 저렇게 말씀하지 않는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인은 주님을 만났을 때 그것을 느꼈을 거예요. 내 앞에 예수님이 계시니 이 시간만큼은 내게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더라도 주님이 여기에 계시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이 여인에게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내가 어떤 형편감이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시고 나를 이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내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의 반응은요 거절감을 갖게 하는 반응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 여인에게 침묵을 깨뜨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 사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사대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귀를 알 줄 아는 사람은, 들을 줄 아는 사람이라면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느라. 내가 비록 이제 이방 땅에 왔지만은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사역하러 이 땅에 왔다라고 하는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인이 이 말씀의 의미를 알아들었을까요? 그런데 여인은요 더 깊은 하나님의 주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에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 상황은요 예수님께 더 다가갔다는 얘기예요. 거절감을 느낄 수 있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수님께로 더 다가가서 섭섭합니다 너무하시는 거 아니 이렇게 항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절을 하고 주여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주님에 대한 기대감을 저버리지 아니하는, 주님에 대한 기대감을 저버리지 아니하는 이 여인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결국 주님은 우리를 내치시는 주님이 아니신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는 살면서요 거절감을 많이 경험하게 되잖아요. 아프죠. 거절당할 때 거절 많이 당하잖아요. 살면서 거절감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가까운 사람에게 거절당함을 가질 때가 있어요. 나 너 싫어. 꼴도 보기 싫어. 이런 얘기를 듣는다는 건 우리에게 정말 큰 상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이 직장을 얻기 위해서 많은 회사에다가 어플리케이션을 내게 되면서 줄줄이 거절당하죠. 줄줄이 거절당하잖아요. 여기도 내고 저기도 하는데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안 됩니다.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회사도 많더라도 분명히 있을 거야. 이 희망을 갖게 되죠. 그러면서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어플리케이션을 내다가 어느 회사에서 인터뷰를 하자고 할 때 굉장히 기뻐하게 되는 거죠. 99의 회사가 나를 다 거절해도 한 회사가 나를 받아들이면 that's okay.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세상은요, 우리를 하던 거절하게 하는 세상인 겁니다. 그러나 나를 받아줄 수 있는 회사가 있다. 희망을 갖는 것처럼 오늘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받아주시는 주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은 세상은 나를 거절할지 모르지만은 우리 주님은 나를 거절하지 않는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 절을 하는 겁니다. 절을 했다는 건 뭐예요? 메시아로서 나는 주님을 경배합니다. 이 의미거든요. 나는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여인의 그 절박한 상황이 예수님을 알게 하고 그 절박한 상황이 예수님을 나의 메시아로 경배하게 하는 그러한 기회가 됐다는 사실을 또 우리는 눈여겨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쓴맛을 본 사람들이 겸손할 줄 알고 쓴맛을 본 사람들이 하나의 은혜를 알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 성도님들이요, 정말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난 주간에 감사 주간에 하나님께 정말 감사한 마음 가졌습니까? 하나님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생각했어요.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을 때, 먹고 살기 힘들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은혜 주셨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아가는 나이지만 주님께서 나를 그냥 버리지 않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이런 깨달음이 옵니까? 여러분, 깨드림아야 돼요. 아, 주님 이게 뭡니까? 그래도 주를 위해서 할 만큼 했는데 이게 뭐예요? 이런 마음은 주님의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주면이 너무나도 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의 감사함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살아있는 신앙의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살면서 이런 저런 일을 안 겪는 사람이 어떻겠어요? 항상 사람이 잘 나갑니까? 그렇지 않죠. 때로는 바닥을 칠 때가 있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니에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죠. 그게 인생인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주시, 건져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목회하면서 병원신방을 많이 갔잖아요. 제가 병원신방을 하면서 기도하는 게 뭐냐면, 아버지, 저는 그냥 세상 떠날 때 병원 진짜 얼마 안 지고 그냥 세상 떠났으면 좋겠네요. 그런 기도를 하게 돼요. 옛날에 우리 김신인 전도사님도 양로병원 안 가고 세상 떠나는 것이 소원이다 하고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양로병원을 가면은 그곳이 어떤 곳이라는 걸 알거든요. 소원대로 하나님께서 양로병원 안 가시고 집에도 평안히 세상을 떠나게 하셨는데, 참 우리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병원 신세를 지게 되는데, 병원에 가면 그렇게 쉽게 또 세상 떠나지 않게 하잖아요. 죽을 것 같은데 다시 살려놓고, 죽을 것 같아 살려놓고 이러면서, 아, 힘들게 살아가는 모습 보니까, 아, 참 편안히 세상을 떠나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오늘 김인수 지사님 안 나오셨죠? 요즘에 자꾸 어지럽다고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시고 MRI를 찍으신다고, MRI를 잘 찍으셨나 구매 전화했더니 입원하셨더라고.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중환자실에 계셔요. 괜찮으신 것 같아 중환자실에 계시는 거야. 정신이 좀 없어야 중환실에 또 버틸만한데 정신 멀쩡한데 중환자에 그러니까 이게 죽을 맛이죠. 저를 보자마자 아 목사님 아침에 죽었어요 아주. 나 여기 와가지고 죽을 것만 같아요. 정신은 멀쩡한데 그냥 날 갖다가 그냥 이 혈관에다가 그냥 줄들 그냥 다 꽂아놓고 막 꼼짝 못하게 만들고 화장실을 갈 수가 있는가. 그냥 24시간 누워가지고 그냥 누워서 용변 다 보고 그렇게 살아가려니까는 허리도 아프고 아주 죽을 맛이라고 그냥 뛰쳐나가고 싶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들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빨리 퇴원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저께 퇴원하셨는데 다시 수술을 받으셔야 된다 그래. 이 혈관들이 이렇게 막히고 그래서 그걸 뚫어야 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기도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우리가 살면서요 참 이 육신적인 고통이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를 붙들어 주신 것을 깨닫는 겁니다. 제가 그런 가운데서 무슨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지사님 도와주셔서 그냥 혈관이 그냥 깨끗하게 다 뚫리고요. 펄펄 날면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기도한들 하나님 들어주시겠는가? 그 하나님이 속한 것이죠, 사실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평안히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이기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럴 때 제가 경험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기도할 때마다 아멘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비록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을 위해서 아멘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동정 권사님이에요. 제가 잊지 못하죠. 신앙인 겁니다. 내가 비록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이동정 선생 그 의식도 별로 없는 상태에서 거기서 내가 찬양을 불렀 때 손으로 박자 맞추는 거 보면서 야 진짜 내가 감동했어요. 영이 깨어있구나 이분이. 그게 신앙인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이 절박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이 여인의 하나의 말씀이 자네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인지 몰라요. 근데 자존심 없어요. 이 여인에게는 남아있는 자존심이 없어요. 주님 앞에 자존심이 뭐가 있겠어요. 나를 개치고 볼래. 예수님이 개치고 갈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다. 개로 취급당해도 괜찮다.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개라도 은혜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낮아지면서 큰 은혜를 내게 달라고 간구하는 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린 정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목사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돈 많은 부자 대단한 거 아니에요. 공부 많이 한 사람 대단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편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 안 믿으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한순간에 지식도 명예도 지위도 권력도 다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한국 정치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까지 올라갈 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감옥에 들어간 그 모습 보면서 마음 아파요. 마음 아프더라고요. 참 이러려고 그렇게 올라갔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게 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남는 것은 믿음입니다. 남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시는 상급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보면은요,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가장 원하는 것도 뭐냐면 믿음인 거예요. 28절 말씀을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사대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말씀하시고 있어요. 믿음을 보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 얼마나 힘들까 이것도 물론 보실 줄 알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정말 보고 싶은 것은 이 여인의 믿음이에요. 이 여인의 믿음, 내 믿음이 크도다. 그 믿음을 칭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믿음을 보시고 이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말씀하시죠. 너 믿음이 있니? 라고 말씀하실 줄 알아요. 너 믿음이 있냐?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냐면 이 순간에 내가 왜 그렇게 불안해하고 내가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다 내가 이렇게 분노할 이유가 뭐가 있고 내가 믿음이 있냐? 믿음은 내가 그렇게 낙심할 수가 있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게 믿음이 있느냐? 말씀하십니다. 우린 정말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세월이 흘렀는데 우리에게 믿음이 없고 믿음 역사 나타나지 않는다면 안 되겠습니다. 사랑 성도님들이요, 정말 믿음이 나를 살리고 믿음이 나의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린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가 진리에 상달되는 줄 믿습니다.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이 있으면 교장이 살고 믿음의 사람이 있으면 그 교회가 살아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왜?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여기 믿음의 사람이 충만하면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히 느껴지는 거예요. 아무리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이 합심해 기도할 때는요 거기에는요 두려움이 없어요.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야 기도해도 되면서 이런 분위기가 한결로 왔다 일구로 도망쳐버립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이 믿음만이 그 가운데 충만한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들이 모인 거는 어둠에서 이럴 때 떠나가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거기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들이 치고받고 싸우지 않습니다. 욕심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시 맡기로 원합니다. 거기에 생명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믿음의 사람만 가는 곳이에요. 우리 사랑손님들이요 문제 속에서 문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살리는 자, 생명이 충만해서 살리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간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며 생명으로 충만하기를 원하며 사람을 살리는, 영혼을 살리는, 가정을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통솔히 기도합니다. 믿음의 우리를 살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영혼을 만져주시기로 원합니다. 내 영혼이 살면 내 육신도 살고 내 가정도 살리고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원합니다. 죽어도 천당입니다. 두려움을 갖지 마시고 낙심하지 말고 사람 원망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바꾸라보며 믿음으로 살기로 원합니다. 힘있게 살기로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사면서 일리부강 통솔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